목소리가 좀 많이 쉬어가지고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때가 과연 어떤 때인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야라는 대언자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대언자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시대를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대언자 시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니 맥컬킨이라는 미국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국내에 소개되었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가사를 소개하자면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가사가 조금 그럴듯하다. 그래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 가사를 한번 봤는데 내용이 이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영어를 제가 번역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엘리야의 때와 같이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의의가 회복되네. 비록 지금은 큰 환란의 때지만 환란기 기근과 어둠과 칼의 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 보라 그가 구름을 타고 해와 같이 빛나며 오신다. 트럼펫 소리가 날 때 목소리를 높여라. 그때는 희년이니 시온의 언덕에서 구원이 온다. 가사가 상당히 다르죠? 엘리야, 모세, 에스겔, 다윗, 시온, 희년. 신약교회하고 관계된 게 있습니까? 다 이스라엘 구약 이야기예요. 지금은 큰 환란의 때다. 지금이 기근과 어둠과 칼의 때다. 지금이 환란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말세 대부흥을 노래하는 메시아닉 주들의 노래입니다. 환란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부르면은 아마 적당한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환란기는 없다. 지금이 환란기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지금이 환란기다. 말세에는 이스라엘의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의가 회복되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시면은 바로 땅으로 내려와서 희년 안식년을 선포하고 시온에서부터 구원이 오고 이 세상이 태평성대가 된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세상은 점점 죄가 사라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우리가 다 만들어 놓으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후천년설 이야기이고 7년 환란은 없다. 환란 전 교회 휴거도 없다.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란 이 노래는 상당히 잘못된 노래입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상 19장 읽었죠?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예요? 주의 대언자가 핍박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엘리야 혼자 살아남았어요.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시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핍박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노래는 잘못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 지금이 엘리야가 사역을 하던 바로 그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엘리야의 때는 어떠한 때인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보면은 16장 34절 16장 34절 보니까 자 그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따라 그가 그것에 기초를 놓을 때 자기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그것에 문들을 세울 때 자기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일어나 여리고를 건축하면 그는 그 기초를 놓을 때 자기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또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수백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자,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섬찟했겠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구나. 손을 뗐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의 말세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생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가 엘리야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엘리야의 때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을 전혀 내리지 않아서 온 땅이 가뭄과 기근으로 시달리는 때입니다. 대기상 이변이 일어나는 때가 엘리야의 때입니다. 2013년 금년 브라질 북동부에서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왔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영하 60도 상상이 됩니까? 영하 60도 그 한파에 170명이 죽었습니다. 호주에는 120년 만에 폭염으로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가면 따뜻하죠? 그 온도가 42도입니다. 47도.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벚꽃축제 하려고 했는데 벚꽃축제 하려고 하는데 벚꽃 개화 시기를 아무도 알아맞히질 못합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아 이제 봄이 왔다 생각했죠? 31도가 넘었습니다. 여름입니다. 봄은 없고 여름입니다. 남해안에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제주도 바다에는 아열대 어종들이 번식하고 있고 특히 불가사리가 많이 번식해가지고 양식 사업을 다 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예, 금년에도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으로 인한 흉작과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그런 기상이변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리고 뭐 지구온난화 이야기니 북극의 빙산이 녹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 지금이 엘리야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때냐? 대언자들이 핍박받는 때입니다. 요한기상 1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세벨이 주의 대언자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피하고 숨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합과 이세벨, 이 바알 숭배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대언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대언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그래서 종교연합한다 하면 좋아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 타협, 포용, 용서, 평화, 협력 이런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분리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은사주의 집회한다고 해서 방언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쓰러뜨리고 짐승의 웃음소리, 울음소리를 내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다 그럽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 심판, 지옥 이거 이야기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잘못한 게 많아서 마음에 찔려가지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답답해 죽겠는데 교회까지 오면은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렇게 마음을 콕콕 찌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회복음을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이러면은 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면은 싫어합니다. 빵을 좋아하지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말하면 좋아합니다. 잘 될 거다. 머릿속으로 아파트 사는 꿈을 꾸고 입으로 말하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발로 밟고 다니면 그 아파트가 네 것이 된다. 이런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보다 더 중요한 소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 심판, 지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 선생과 거짓 대언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엘리야의 때입니다.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상의 종교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에서 바알이라는 존재는 뭐 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이고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타롯이라고 여자 신이 있어요. 남신 여신이 있는데 바알은 천둥과 번개와 폭풍과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발로 수차를 돌리면 논밭에 물을 공급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고 비와 이슬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샘과 슬개천이 되고 요르단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집트가 복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복된 땅입니까? 이집트는 하나님 도움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나일강 가서 물기로 오면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알 종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천둥과 폭풍우,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또 미혹되는 것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언제 주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희생 헌물을 드리고 그 바알 신전에 있는 바알 여사제들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그걸 지켜보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종교생활도 하고 쾌락도 누리고 비도 주고 이런 종교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죄의 심판, 지옥 이런 것보다는요. 취미생활도 되고 가면 쾌락도 주고 기쁨도 주고 뭐 그리고 세상적인 복도 준다. 그러면 이런 종교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대언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 한 명, 바알의 대언자와 작은 숲의 대언자 합계 850명, 1대 850.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엘리야 대언자의 말을 듣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느냐, 머뭇거리고 있느냐,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르라.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자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적으로 복 주고 쾌락을 주고 잘 된다고 하는 저 바알의 종교도 갖고 싶고 종교 혼합 현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우상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바알 신을 부르는 의식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다음에 29절에 보니까 한낮이 지나고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뭐라고 했어요?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반복의 말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하루 종일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었어,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었어서 이거 한 1,000번, 2,000번 하면 아마 방언 터질 것 같아요. 오늘날 하고 있는 오 예수 우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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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언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시대 이방 종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힌두교에서는 만트라라고 합니다. 만트라는 오 예수 내 주여 오 예수 내 주여 이것도 되고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수천 번 외워도 만트라 주문이 됩니다. 아니 그냥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만 하더라도 만트라 주문이 됩니다. 말하는 내용은 상관없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몰입에 빠지게 만들고 정상적인 이성과 논리와 판단을 내려놓으면 그때 악한 영적인 세력이 틈타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나온 그런 풍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바알이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위에 올라가서 껑충껑충 뛰는 겁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집회 가면은 찬양한다고 하면서 껑충껑충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밟게 한다면서 밟으면 무슨 뭐 귀신들을 밟는다, 마귀를 밟는다 하면서 막 껑충껑충 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신약교회 에베소서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껑충껑충 뛰는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알 종교, 우상 종교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그러면 더워지겠죠? 더워지면은 이게 뭐 불 받았다, 뜨겁다, 뜨거운 역사다 그러는데 땀이 나서 그런 겁니다. 막 박수치죠? 뛰죠?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지 신약교회는 이런 풍습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래도 바알이 응답을 안 하니까 자기 몸을 꺼가지고 자해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저 힌두교 고승들 가시방석 위에 누워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다리를 꼬아가지고 목에다가 얹습니다. 요가한다고 하면서 물구나무 서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별하별 방식으로 자기 몸을 혹사시키고 그러면은 어떤 신이 감동을 해서 응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다 우상의 종교에서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로 지절거리고 쓰러지고 뒹굴고 껑충껑충 뛰고 똑같은 말 했던 말 반복하고 이게 다 우상의 종교에서 나온 것이지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엘리야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니까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대언자들 다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돌아가서 보고를 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누가 왕입니까? 아합이 왕이에요. 신하들한테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이세벨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대가 엘리야의 때입니다. 자매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여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은 이전보다 높아져야 합니다. 그건 옳습니다. 말씀하고자 한 바는 뭐냐면은 자매가 형제 위에 또 자매가 교회 내에서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질 수가 없어요.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재산이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한테 고자질을 해요? 이세벨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요. 여보, 밭 안 판대. 이세벨이 당신이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다스리느냐고 내가 나서서 할 테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불러다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위증을 시켜가지고 재판석에서 위증을 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여보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까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좋다고 아내가 얻어준 그 가지로 갑니다.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이런 현상이 말세가 가까우면 점점 나타날 겁니다. 복장 보십시오. 유니섹스라고 해서 이게 남자 복장인지 여자 복장인지 알 수 없는 중성적인 복장이 나타납니다. 여자들이 군인도 아니면서 밀리터리 룩이라고 해서 군인 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짧게 스포츠로 깎고 남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질서가 그렇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에 없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 이런 제도를 수용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안 하고 성경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것을 믿지를 못하고 오늘날 인권이다, 여성 존중 사상이다 거기에 물이 들어서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군대에는 우스개 말로 남편이 대대장이면 우리 군인 형제들 있죠? 남편이 대대장이면 대대장 사모님은 연대장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대장보다 무서운 게 대대장 사모님이 더 무섭습니다. 밑에 있는 중대장 부인들 다 소집해가지고요 일 시키고 이삿짐 나르게 하고 도배하게 하고 김장 해오라고 그러고 더 무서워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도 역시 이 사모님의 입김이 상당히 세다고 합니다. 이 형제 목사뿐만 아니라 자매인 사모님이 아래 있는 집사나 형제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아내는 남편에 합당한 조력자다. 조력자는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조력자입니다. 물론 남편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똑똑하고 그리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해야 조력자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남편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아합이 왜 죄의 길로 빠졌느냐? 이 이세벨은 시돈에 있는, 시돈은 우상숭배의 본산지입니다. 바알 숭배한 곳입니다.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바알 숭배자의 딸이에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가지고 와서 남편을 부추긴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아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이 되게 여려요. 나봇이 포도원 안 판다고 하는데 무력으로 뺏을 생각도 안 하고 낙심해가지고 돌아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합의 집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배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했습니다. 알고 보면 여린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의 역할은 조력자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자입니다. 주인공이 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페미니즘 그런 사상의 보급으로 여성의 권리를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여성이 교회 내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신앙의 문제,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 누가 다 주도했습니까? 이세벨이 주도했습니다. 남자 형제 대언자가 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교회에서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생각하세요. 말세다. 엘리야의 때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잘못된 만남, 잘못된 연합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자 시리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유다왕 여호사밧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길르앗으로 가서 시리아와 싸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고. 같아요? 금송아지 우상숭배자, 바알 숭배자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사람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는 같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느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 다윗의 후손들이 아니냐? 우리의 공동의 적은 우리가 아니라 시리아가 아니냐? 연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리는 다르지만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은 다르지만 믿음은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은 믿지 않느냐. 우리가 다 같이 은사,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기적 일으키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래도 다 면색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다 한 인류, 한 핏줄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다. 용서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우리 하나가 되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WCC입니다. 종교통합운동.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엘리야의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함께 시리아 군대와 싸우다가 아합은 또 비겁하게 자기는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군중들 가운데 숨어버리고 여호사밧한테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전부 여호사밧만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더니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뭐 아무나 잡으면 되는데 시리아 군대가 다 버리고 가버렸어요.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군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겼는데 하필이면 그게 갑옷 염세 부분에 맞아가지고 아합 왕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병거 가운데서 적을 막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아합은 단순히 군사적 동맹을 원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 동맹을 한 게 아닙니다. 뭘 했느냐? 똑같은 방법으로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있어요.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에게 며느리로 줬어요. 유다 왕국에 며느리로 줘가지고 여호람 왕과 결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결혼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우상의 국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국이 서로 제휴를 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 아달랴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신앙 정체성을 다 더럽혀 놓고 유다 왕국을 바알 숭배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그 가운데에서 왕자 요아스만 간신히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고모부에게 구출을 받아가지고 주의 집에 숨어가지고 6년 동안 지내고 6년 동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유다 왕국에서 여왕 행세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화와 타협과 용서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밑에는 종교 통합의 음모가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나올 때 종교 간 대화를 하자고 합니다. 대화를 한 다음에 서로 용납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를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무속신앙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다 가면 결국 다 구원받을 텐데.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도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게 이번 부산에서 열린다고 한 WCC의 대주제입니다. 다른 종교 간에 피차 서로 전도를 하지 말자는 그런 중요한 이슈를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에 편리하도록 종교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성행하는 때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엉터리 대언을 합니다. 다 거짓의 영에 미혹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대언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이야기만 전하지 죄와 심판과 형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짓 대언자들이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유다 왕국의 임할 엄중한 심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바빌론 땅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왕궁과 주의 전을 회파할 것이라고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거야 생각대로 티 그것처럼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다 된다 긍정적인 사고만 자꾸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는 위기에 처했는데도 또 이 거짓 대언자들은 그러면 거짓 대언자들이 복만 이야기하고 심판과 재앙은 이야기 안 하느냐? 심판과 재앙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요? 비가 3장 5절 내 백성으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는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이로 물면서도 외치기는 평안하다 하며 또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는 전쟁을 예비하거니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재물을 안 주면 입안에 먹을 걸 안 넣어주면 재앙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런 일이 예레미야 대언자 미가 대언자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대언자를 백성들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잘못된 대언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나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데 그거를 달게 받아들이고 복받기 위해서 좋아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판을 치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오늘날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앙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7년 환란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지옥이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그 상태가 지옥이고 마음에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 그 마음이 천국이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불교의 유심론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 마음 한번 돌리니 극락이 예로구나. 이거는 중의하는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포해야 하는데 그런 대언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열왕기상 다 끝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갑니다. 엘리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시대를 엘리야의 때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주인을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잘 알고 있네요. 베델에 있는 대언자들이.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있던 대언자들이 주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을 스승인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하늘로 채여 올라가는 거 보려고 따라 나선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왜? 에이, 하나님이 말씀은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냐? 무거워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날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불고 대기권 올라가면 산소도 희박한데 그 어떻게 대기권 돌파하고 북쪽 하늘까지 데려가시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요. 누가 따라갑니까? 엘리사만 따라갑니다. 엘리사만 끝까지 따라가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니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육성 음성이 아니라 완전히 객관적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채여 올라갔습니다. 채여 올라갔는데 그 대언자들 베델 여리고 각처에 있는 대언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강한 자 50명이 있으니 원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주의 영께서 그를 들으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염려하나이다.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알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갈 필요 없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셨다.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도 쫄으니까. 그럼 보내라. 뭘 보냈어요? 엘리야 수색 구조대를 조성해가지고 엘리야 수색 작전을 펼쳤어요. 사흘 동안 찾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걸 뭘로 봐야 합니까? 4차원 공간으로 이동했거나 그 비행 접시가 UFO가 데려갔거나 뭐 그런 걸로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보면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한 위치는 몰라요. 별 보고 따라왔어요.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감히 왕이 된다는 이야기냐. 그래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서기관들, 수제사장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납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네가 5장 2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 딱 집어서 나왔어요.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동방의 지혜자도 모르는 거, 헤롯도 모르는 거를 서기관, 수제사장들 다 알아맞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오니까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 몇 사람 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식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찾아간 사람은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집에 있는 아이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인터넷 검색 몇 번만 하면은 서점에 가서 책 몇 권만 사보면은 정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 질문하면은 천국 가면 다 알게 됩니다.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무식하게 믿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많이 보급되어 있고 우리 킵바이블.com 사이트에 가면은 웬만한 자료들은 질문할 필요 없이 검색만 해도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기만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해 주겠다고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기억력도 부족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는데 우리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발굴을 하고 대조를 하고 해서 성경을 복원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말씀을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만 성경 말씀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거저 주신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교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고 자꾸 인간적인 조건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도 혹시라도 잘못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실수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때가 과연 어떠한 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때는 이스라엘의 말세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을 거부했고 현재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약교회가 모두 완성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가 되고 나면은 이 땅에 무서운 7년간의 환란이 일어날 텐데 그 환란기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말세 대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런 때가 엘리야의 때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때는 세상의 죄와 불법이 창궐하게 되고 도덕과 질서와 가정과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때가 엘리야의 때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핍박을 받고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귀가 가려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승을 따르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때가 바로 엘리야의 때라는 겁니다. 정말로 엘리야의 때가 극에 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의 때가 정말 극에 달하면 어떤 때가 찾아오게 됩니까? 엘리야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가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에 신약교회가 휴거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의 국제정세, 종교적인 상황,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상이변,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엘리야의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의 때가 막바지까지 치달았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때에, 휴거를 바라보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주님의 공중재림, 신약교회의 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늦추어 달라고 해서 늦추어지는 게 아니고 앞당기려고 해도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죄와 전쟁과 온갖 부정부패와 기상이변과 종교통합운동, 이 거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사는 게 제일입니다. 가정생활에 충실하시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직장생활에 충실하시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해서 은행에서 예금 다 찾아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만약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 살기 힘든 게 있으세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세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조금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 때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화의 삶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